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자연석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더라. 오늘날 교회에서 세상의 강의실에서 강의하듯이 몇 단어 제목들 듣는 연습이 많이 돼 있어갖고 전혀 길지 않은 제목이지만은 제목이 길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에 책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글도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웠습니다. 우리는 한 문장 긴 문장도 어렵다 하는데 모세오경을 다 외웠습니다. 그랬기에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전혀 길지 않고 얼마든지 외울 수 있고 사실 외워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보를 보면은 지난 4주 주일 설교 제목을 씻는데 몇 분이나 매주 의지를 들여서 외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외우시는 만큼 되뇌이시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 사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 좀 길게 느껴지는 설교 제목들 가슴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적인 승리도 경험했고 절망적인 패배도 경험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과 함성만으로 함락시키기도 했지만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고 약한 아이성을 처음 공격했을 때는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일에 보았듯이 아간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공략했을 때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하나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몰래 금과 은과 바벨론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이스라엘 전체에 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대로 이렇게 하면 축복하고 저렇게 하면 저주를 하겠다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절차에 따라서 아간이 범죄자임을 밝혀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을 돌로 쳐서 죽이고 불살은 후에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아이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아이성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사기 충천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은 가나안 땅 한가운데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고원 지역에 해발 2600피트나 되는 고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잘 다져진 능선길을 따라서 남쪽으로 가면은 곧 예루살렘과 헤브론까지 이르고 북쪽으로 가면은 세겜과 사마리아와 갈릴리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모두 정복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면은 그때에 하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승리를 거둔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의 제단을 쌓았으니 합니다. 에발산은 아이성으로부터 북북 서쪽으로 약 20마일 떨어져 있는 산입니다. 세겜 계곡이 있으면은 세겜 계곡 북쪽에서 내려다보고 있고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세겜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에발산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세겜은 600년 전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이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을 한 후에 평안히 가나안에 돌아오는 것을 기념해서 제단을 쌓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뼈를 묻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약 1000년 후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 곁에서 대화를 나누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지금 세겜에 온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27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제가 그 말씀 부분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보시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너는 큰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석회를 바른 후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또 거기서 에발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그 다음에 몇 절 지나서 또 명하십니다. 너는 여섯 지파를 그리심 산에 세우고 백성을 축복하고 또 다른 여섯 지파를 에발산 앞에 세우고 저주하라고 명하시면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심 산 앞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심 산 앞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는 것을 선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거 지금 계곡 세겜 계곡을 앞뒤에서 북쪽 남쪽에서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 계곡에서 보면은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출발하는 곳이 약 500야드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제사장들이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면 누구나 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노천 강당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것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세겜으로 가는 첫 두 장애물을 제거하자마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자마자 곧장 세겜으로 와서 산 기슭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대로 축복을 선포할 그리심산에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신 에발산에 제단을 쌓은 겁니다. 에발산은 해발이 약 3,100피트가 됩니다. 북쪽에 있는 에발산. 그 밑에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은 약 해발 2,900피트가 됩니다. 저 밑에 예루살렘은 시온산이 있는 곳은 해발 한 2,550피트쯤 됩니다. 에발산에 있으면은 저 밑이 다 내려다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절반, 남쪽에 있는 절반이 잘 보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땅 너희가 얻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이 모든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31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우리말 성경 새 돌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자르지 않은 돌이라고 합니다. 새 번역과 현대인 성경은 자연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쌓은 제단은 정으로 쪼아서 만든 돌단이 아니라 다듬지 않은 자연의 돌로 만든 단이다.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단 정으로 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부정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단은 거의 모두가 정으로 쪼아서 네모 반듯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가나안 족속들을 닮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제단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제단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제단을 쌓으면서 철연장을 사용하면 그때는 자동적으로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그곳으로 우상을 만들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연장 사용하지 말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합니다. 그 투박한 제단 위에 제물을 놓고 먼저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통째로 드리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기념하고 다른 형제들과 천국의 삶, 평강 가운데 먹고 마시는 화목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가졌던 예식과 정확하게 같은 예식입니다. 번제는 동물을 통째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라는 말 어원이 올라가다 하는 얘기입니다. 통째로 다 태울 때 그 연기가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화목제는 기름과 두 콩팥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그 다음으로 좋은 부위는 제사장 몫으로 드리고 나머지를 레위인들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들과 같이 요리해서 먹는 제사입니다. 축제 잔치입니다. 왜? 나의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제는 모든 죄 회개했기에 우리 형제자매들과 화목하고 그래서 이들과 함께 아무런 마음의 꺼리낌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번제와 화목제를 같이 드리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새 출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개인과 나라의 죄를 고백하고 온전한 헌신을 다짐한 후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시작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은 뗄 수 없다 하는 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이어서 화목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3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였더라고 합니다. 방금 인용해드린 신명기 27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33절을 ESV 성경 그대로 번역하면 온 이스라엘이 본토인이건 외국인이건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언약궤 양쪽에 서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바라보고 섰는데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더라 합니다. 여기 보면 온 이스라엘이 합니다. 전투하는 남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온 회중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건 나중에 할례받고 영주권을 얻은 외국인들이건 지도자들이건 민초들이건 모두 섰다고 합니다. 35절을 건너가서 보시면은 여인들과 애들까지 할 것 없이 다 섰다고 합니다. 이것도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하였더라 합니다. 모세가 명한 그대로 하나도 빼지 않고 모두 순종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합니다. 모세오경의 중요한 모든 말씀 하나도 남기지 않고 특별히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 이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기 영어 성경 제대로 번역한 것들을 보면은 all이라는 단어가 다섯 번이 나옵니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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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합니다. 이스라엘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의 중요한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읽어주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점 맞추고자 하는 주제는 예배라는 주제입니다. 특별히 성경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먼저 주님은 예배의 중요성에 관해서, 예배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예배의 중요성에 관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30절을 보시면은 그때에 하고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때에 한참 전투하고 있을 때 가나안 정복 전투에 이제 드디어 워밍업이 되어서 이제 신나게 본전으로 들어가기 원했을 때에 여호수아는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고 연이어서 아이성을 멸망시킨 후 그 기세를 몰아서 가나안 족속들과 계속 전투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이 생각하면은 기분 나쁘게 기운을 딱 중간에 끊은 거예요. 내친 김에 계속 쳐야 되는데 딱 끊은 거예요. 그리고 길갈에서 꽤 떨어진 세겜으로 올라갔습니다. 몇몇 리더들만 가지 않고 온 백성이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길갈에 진을 비워놓고 올라간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진을 비워놓으면 외적들이 쳐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거 걱정하지 않고 올라간 겁니다. 왜? 여호와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멸망시켰을 때 아간이 지은 죄,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고백하고 재헌신을 다짐하는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기뻐하는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 군사적 승리를 거두는 것보다 수백 배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앞으로 계속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의 승리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승리는 가나안 족속을 하나하나 물리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이 전투에서 전쟁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물었을 거예요. 우리 지금 잘 싸우고 있는데 이 기세를 몰아서 싸워야 되는데 갑자기 왜 흐름을 끊고 우리를 일로 데려갑니까? 얘기해 줘야 됐던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다. 우리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공격했을 때 성공한 것과 아이성을 처음 공격했을 때 패배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대로 실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잘하던 전투 중단하고 모든 백성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온 직후에 여리고와 아이성 점령하기 전에 길갈에서 돌 열두를 세워서 여호와를 기념하고 거기에서 할례 예식을 치르고 또 유월절 예식을 치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이 얘기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40년을 뺑뺑 돌다가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빨리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지 이거 지금 뭐하고 앉아있냐. 우리도 육신의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우리의 싸움은 사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인 것을 늘 기억하고 때를 얻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바빠도 정규적으로 하던 일을 내려놓고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들, 제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콜럼버스 있을 때서부터 관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껏 따지는 것이 우리의 8시에 재워야 된다. 8시에 애 재우는 게 우선순위 1번이면은 당연히 구역예배 가지를 못합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거 다 하고 짜투리 시간에 모이면 모이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생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세상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8시, 9시에 자는 일이 중요해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하나님 말씀의 잔치를 벌이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일을 위해서 그러한 삶이 얼마나 즐겁고 복된 일인지 자식들에게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외를 두는 겁니다. 물론 다른 즐거운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예외를 취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예외를 두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입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짜투리 남은 시간에 주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긴급한 일이 발등에 떨어진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을 깨고 주님 전에 나가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싸우는 모든 전투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시는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는가? 첫째 31절을 보시면은 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만든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인간의 손이 가미되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 그대로의 돌로 만든 단순하고 기능적인 제단을 쌓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단에서 제사드리는 동물이 온전해야 하듯이 불구거나 병들었거나 이미 잘라놓은 고기로 제사드릴 수 없듯이 제단의 돌들도 자르지 않은 것, 온전한 것이어야 했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제단은 아름답지 않기에 우상화될 수 없고 제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할 여지가 없는 그러한 평범하고 단순하고 원시적인 제단을 쌓게 하셨다는 것. 물론 제단을 만든 사람에게 감탄할 여지가 없습니다. 제단을 만드는 데 사용된 연장을 찾게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 제단을 쌓게 하셨다는 것.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은 먼저 제단을 흙으로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돌이 없는 곳에서는 흙으로 쌓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산간지역에는 돌이 많기에 흙에 관한 얘기는 하시지 않고 돌로 쌓으라고. 그런데 있는 돌 그대로 주워다가 이렇게 엉성하게 모아서 그 외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의 요지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같이 예배하지 말라. 그들을 따라 행하지 말라. 제단뿐 아니라 제단이 대표하는 예배의 환경 이걸 단순하게 하라.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단순해야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특별히 오늘날 시청각 세대는 주변에 뭐 볼 게 많으면은 주님에게 눈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게 오늘날 많은 예배당의 문제예요. 주님은 심지어는 제단에 오르는 층계도 없애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 대부분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포함해서 내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나중에 속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하체를 제단에 드러내지 말라. 제단은 하나님의 단인데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고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제단은 층계가 없었고 그리고 허리 정도까지밖에 올라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제단은 그 위에 동물 고기를 놓고 태우거나 요리하는 데만 적합한 단순한 그릴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제사드리는 자의 그 죄가 전가될 그 동물의 고기를 요리하는 단순한 목적으로 만들라. 팬시하게 만들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제단을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들고 정교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마땅히 나에게 집중되어야 하는 너희의 시선을 인간과 인간이 만든 것들에 돌려지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신경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정신없이 강단을 왔다 갔다 합니다. 대형 화면으로 목사의 얼굴을 보여주고 성가대원, 찬양대원들 얼굴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화장도 보여주고 목걸이도 보여주고 노란 머리도 보여주고 다 보여줍니다. 클로즈업 해갖고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가뜩이나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에 관심을 두게 만듭니다. 예배 끝나고 나와서 하는 얘기는 야, 그 목사님 넥타이 멋있더라. 아, 성가대 누구 참 목걸이 아름답더라. 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분노하실 일입니다. 목회자나 찬양하는 자나 앞에서 섬기는 자는 아무것도 별 볼 일이 없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집중이 돼요. 지금 성가대 솔로를 하고 지휘하는 사람이 세상 바에 가는 것 같은 옷차림을 하고 나온 것 같고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예배가 되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딴 데 갈 때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교회에 올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옷차림도 절제하고 옛날 제사장들 전부 하얀 옷을 입었습니다. 깨끗한 것의 상징이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분위기, 환경, 예배 인도하는 사람들 이들의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모든 시선이 집중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자르지 않은 천년장을 대지 않은 천연석으로 제단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세상에 교만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신앙이 없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우리 제단을 이렇게 꾸미죠. 저걸 저렇게 꾸미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보기가 좋겠습니다. 듣기가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형 화면을 놓고 사람들을 보여주고 세상 공연장에서 하는 것처럼 노래 잘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주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주님이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엔터테인하는 것으로 그치고 맙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둘째 여호수아는 어떻게 예배했는가 30절을 보시면 에발산에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단을 쌓게 하시되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 제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받을 그 축복들을 선포할 산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인지를 선포할 에발산에 쌓게 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제단을 쌓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발산에 쌓지 않고 그리심산에 쌓았다면은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만을 선포합니다.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에발산에 먼저 가야 되는데 그리심산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모른다고 계속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끊겨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고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러면서 난장 법석을 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게 하신 것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지을 것을 아시고 죄를 지을 때 받을 저주를 더 확실히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나 죄를 지을 경우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있다는 것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역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온전하지 않기에 죄를 지을 것이다. 너희는 제단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나에게 올 수 없고 나에게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을 지킴으로도 아니고 너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도 아니고 제사를 통해서만 나에게 나올 수 있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주일날 교회에 오면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발산으로 먼저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에발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신을 통째로 다시 재헌신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목욕을 했어도 매일 바른 씻어야 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매일 믿음과 육신이 연약해서 짓는 죄 사함을 받고 다시 헌신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번제를 드린 후에 화목제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예배의 일부로서 우리 아가페 밀 애찬을 나누면서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모든 자들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나누는 겁니다. 우리 이 순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심산 이전에 먼저 에발산이다. 에발산에서 화목제를 드리기 이전에 먼저 속죄와 번제제를 드려야 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당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둘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를 예배하라 그랬는데 북이스라엘로 쪼개지고 난 다음에 거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실로에 여호와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세겜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왔다고. 이 산이 그리심 산입니다. 그 산에서 예배를 했어도 그 산이 그리심 산이 아니라 에발 산이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희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지만은 순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순서를 바꿔서 우리는 화목제만 드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개신교 가운데 캐도릭에 가까운 교단들 루터교단, 성공회 교단, 감리교단이 장로교나 침례교보다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자신의 죄를 모든 성도들이 유니슨으로 고백하고 거기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여러분 예배 전에 조금 전에 오시라고 하는 이유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와서 조용히 지난 일주일 동안을 돌이켜보며 회개하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와서 제일 중요한 것, 회개하는 겁니다. 왜? 거룩하지 못한 자는 나중에 주님을 뵙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규정하신 예배, 여호수아가 드린 예배, 첫째,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제단에서 드린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은 그리심산에 쌓지 않고 에발산에 쌓았습니다. 에발산에 쌓고 먼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셋째, 여호수아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33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본토인 외국인 장로 지도자 재판장 할 것 없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고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거류민들도 다 포함해서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하나님 말씀 낭독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성경 본문 자체가 너무나도 짧고 설교 자체가 너무나도 짧습니다. 우리 침례교단의 그 존경받는 목사님들을 보면 설교가 대개 45분에서 1시간입니다. 근데 떠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아미시들 설교가 3시간에서 4시간입니다. 꼬맹이 어린애들 서너 시간 그대로 앉아있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계하기 때문에. 우리 많은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너무 짧아서 우리 목회자들의 설교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해설하는 인간적인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인간의 얘기만 잔뜩 듣고 돌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많이 듣는 거 이거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3, 40년 전만 해도 보통 교회 예배 드릴 때 미국에서도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을 최소한 세 군데에서 읽었습니다. 하나는 구약에서 긴 패세지를 읽고 그 다음에는 신약 복음서에서 긴 패세지 읽고 그 다음에는 서신서에서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도 본문 조금씩 늘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얘기 다 잊어먹으셔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은 파워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제사드리고 하나님 말씀 낭독할 때 어린 나이들까지 다 같이 참여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누차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율법과 절기를 주신 목적은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주님 말씀에 순종해 봐야 그 세대로 끝나고 맙니다. 자녀에게 이것을 전수해 주는 책임,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린 것들, 어른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린이들 다른 교회보다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일날 어린이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전통, 이거 지속되어야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상의 어떤 어리석은 부모가 자녀들은 우리와 지적인 수준이 다르다고 자녀들 완전히 우리와 별도로 다른 방에서 키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 하나도 알아듣지 못해서 못해도 어른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단어를 다 픽업하고 문장도 다 픽업하고 우리의 사고도 다 픽업하고 결국은 제대로 된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들 같이 살면은 자동적으로 교육이 잘 됩니다. 오늘 말씀 예배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듣는 거 괴로워하지 말라고.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저주의 말씀 듣는 거 괴로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모든 말씀이기에 순전한 말씀인데 그 좀 인간을 재미있게 하고 즐겁게 하는 얘기 듣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번제가 있어야 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화목해서 기뻐하는 일, 즐거워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번제만 있고 화목제가 없으면은 그 교회는 죽은 사람들의 예배가 되고 맙니다. 둘이 골고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아서 같이 먹고 마시는 것, 예배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옛날 초대교인들 매주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습니다. 우리는 저희 교회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의 성만찬은 예배 끝나고 하는 거 우리 성만찬이다. 같이 먹고 마시는 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회답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치우치지 않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어떤 예배를 통해서건 다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물론 다른 교훈도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율법의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오해할까 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때 100%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구원을 하셨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언약은 100% 조건부 언약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으리라 하는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고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헛소리를 합니다. 옛날에도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은 로마서 4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이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않았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는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이상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 전혀 의롭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다 하시는 거예요.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사실은 구약시대 아브라함 가기 이전서부터 모든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초반부에 보면은 아담과 이브가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또 기회를 주는 겁니다. 노아가 홍수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나오자마자 제사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사로 사실은 노아도 다 죄 지었는데 노아도 용서를 해 주신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동일하고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구원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100%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에발산의 제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하시는데 율법을 또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은 도대체 뭐하라고 주신 것이냐. 여러분 율법에 대한 중요한 이해 가운데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라 하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을 어떻게 닮아갈지 모르니까 그 속성을 율법으로 잘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는 죽었다 깨도 구원받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예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게 한다면은 이제는 너희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제는 주님 모습이 어떤지 율법을 통해서 너희에게 잘 가르쳐 줬으니 신약에 와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잘 가르쳐 주셨으니 이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고민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천당 갈까 하는 사람들이 하는 고민입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하나님께서 구약이건 신약이건 나를 100%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아니 이 율법이 있어갖고 나를 계속 괴롭게 하는데 율법을 지키자니 너무나 힘들고 그렇다면 이 율법의 목적은 뭔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이거는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누가 또 가리키는데 그렇다면 율법의 목적은 뭔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부분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산상수훈의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라고. 위선하는 자들은 이미 세상에서 상급을 받았느니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나중에 상급이 없다는 얘기구나. 구원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러나 나중에 상급만 받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특정 신학 이론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다. 우리가 연약한 거 전혀 문제가 안 된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다른 신학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셨지만은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지만은 은혜를 정말 받았다면 그때는 너희가 의지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그 너에게 그러한 의지가 없다면 너는 애시당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칼빈주의자건 아르미니안이건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지 않은 자는 궁극적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애시당초 구원을 받지 못했건 구원을 받았는데 사실은 떨어졌다고 했건 어떻게 설명하건 그건 신학자들 좋아하는 대로 얘기하라 그러고 우리는 결과만 보면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생각에 좋은 대로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은 나를 이렇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멋있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화끈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신령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예배는 모든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거다. 어린이들도 드릴 수 있고 노인네도 드릴 수 있고 부자, 가난한 사람,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누구나 같이 다 드릴 수 있다 그러는데 따라서 성경적인 예배는 평범한 성도들이 평범한 교회에서 평범한 수단을 사용해서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웅변술, 연기력 이런 것들, 분위기 이런 것들로 예배를 이끌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드러나지를 않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적으로 사람을 감명시키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깨끗한 양심으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 예배 드렸는데 정말 화끈했다 하는 사람들. 도대체 화끈했다 하는 내용이 뭐냐? 물어보면은 정말 세속적인 이유를 대는 것을 봅니다. 정말 그것이 안에 성령의 불로 화끈하게 됐다면 그 사람은 뒤집어져야 돼요. 완전히 말하고 행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외적인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나올 때마다 회개함으로써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백성으로 계속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이웃과 참된 교제로 날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알기에 늘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와 소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질책과 징계 받는 것을 괴로워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모일 때마다 이런 일들이 순차적으로 그리고 매주 일어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전철 밟지 않을 겁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먼저 에발산에 가서 자연석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율법의 모든 말씀 듣기를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늘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늘 새로워지는 우리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